간혹 저에게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성가대의 그 찬양에 그 끼치는 은혜는 아 성가대 찬양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최고 좋겠다 이런 솔직한 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 또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설교를 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이 예배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죠. 다음 주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될지 정직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번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는 찬송 속에 그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담아 제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기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미 우리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만 가득 찬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맞습니다만 주보에 제목이 달리 나가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내어미신 하나님의 손. 좀 깁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을 찾기까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것도 넓은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나름대로 제목을 가지고도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 멀쩡한 나보고 왜 절망절망하나? 어떤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 바로 그 대목만 묵상하더라도 이게 절망에 빠진 인생이라. 왜 그러냐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사망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면 그 절망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결국은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절망에 빠졌구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망에 빠진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약속이 또 연이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절망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죄가 없게 됐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원천적으로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사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40여 세나 됐는데, 40여 년 살았는데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걸음마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40여 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았고, 40여 년 인생을 살면서 대인관계 가운데 얼마나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간 인생입니까? 연극으로 말하면 인생의 무대 뒤에서 40년간 서보지도 못한 채 무대 뒤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대 앞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입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으로부터 전달이 왔어요.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무대 앞으로 나와서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기적.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걷고 뛰고 찬양을 했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단 거예요. 이 40년간 이와 같이 산 사람을 묵상해 보니 정말 갈증난 인생을 살았겠다. 40여 년. 그 갈증도 보통 갈증이 아니라 총체적인 갈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겪었던 40년간의 삶의 갈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부분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갈증이기도 합니다. 갈증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갈증의 원인 됐다.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떠난 다음 일어난 갈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뭡니까?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스스로 자기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두서 기자는 이걸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증의 원인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고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이 사람은 42년 여러 형태의 갈증을 겪었는데 육체적으로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으니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신체적으로 약해지거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일들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각자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무대 뒤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참으로 고달픈 생애를 산 것입니다. 생계 유지가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물질의 압박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이 물질의 갈증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끼니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아침은 받으시기로 했는데 점심에 대책이 없습니다. 저녁의 걱정은 화려한 걱정입니다. 내일 걱정은 더 화려한 걱정입니다. 기본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경제적 압박, 이런 갈증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예배, 은혜의 장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이죠. 안 됐습니다만 이 교회 건물로부터 멀어진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영적 갈증이 있고 교회 밖에도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사탄의 역사든, 어떤 원인이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장소로부터 멀게 만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관계적인 갈증이 있었겠죠. 뭐 대인관계가 원만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점점 내가 누군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을 거예요. 정체성이 흐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정체성이 흐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전능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소심해질 수가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자녀답지 못한 생각, 자녀답지 못한 언어,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또 어떻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런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면 소극적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보죠. 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것이 다 여러 갈증의 형태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갈증이 아니라 사실 이걸 분석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부분 갈증이라고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을 겪고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정한 인생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약속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과 선물과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이미 갈증의 해결책을 강구하셨고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흐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은혜와 응답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약해 있는 그러한 심령을 향해서 오늘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이 사람 앞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왕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이 바로 그날에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주목해서 다만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게 됐고 그 사람은 단순히 일상의 습관처럼 한 푼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죄송하지만 나에게 금과 은 물질은 없소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선지자도 사도도 교사도 목사도 전도자도 선교사도 이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이 땅을 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위대한 위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다음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위대한 위임입니다. 이 위임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당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거저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갈파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아야 될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40년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능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이 일어났어요. 뿐만이 아니라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죽은 아들에게 다가가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이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무덤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나사로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살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라 이거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갈증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전으로 나오셨다면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일어나거라 나오거라 풀어졌노라 이런 말씀을 통한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도 놀래고 이웃도 놀래고 끝나자는 겁니까? 아니죠.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갈증은 결국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으니 갈증을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갈증은 갈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심할수록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평소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자들이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오 신실하신 나의 주라고 하는 찬송이 거저 불려지지가 않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높이고 삶으로 높이는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품고 결국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문 바깥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려진 거죠. 그 미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긍휼의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나를 구원해낸 이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본질의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죽은 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형태의 변화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삶의 질적 변화. 무대 뒤에서 40년을 기다렸던 이 사람, 소망이 없는 거죠. 신체 자체가 무대에 설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무대에 세우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기대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나만의 인생의 설계, 이것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둬질 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실 뿐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40년간 무대 뒤에 있던 이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삶의 질이 바뀌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미문에 앉은 앉은뱅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본인도 놀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헌신적이며 활동적인 사람이 됐죠. 미문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체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아주 활동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앉은뱅인 내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섰어. 걸어, 뛰어. 뭘 하겠습니까? 그 몸 가지고. 다시 미문 바깥에 앉아서 동냥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생계를 위해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도와줄까. 자기가 받아봤던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눠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기적적인 삶을 사는데 이게 어찌 그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나아가지 못한, 교제가 단절된 죽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기적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죄 문제 해결됐으니, 사망에서 풀어졌으니 영생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한 본인으로서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적으로는 예전에는 사람만 쳐다봤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왜? 구걸해야 되니까. 옷을 좀 잘 입고 오는 사람이 오면, 야, 여기에 좀 큰 돈 놓고 갈 수 있겠다, 뭐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고. 남루한 사람이 오게 되면, 아, 오늘 공 쳤나 보다. 어쨌든 사람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심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변화. 사회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제 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죠. 이제는 머물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임한 기적을 인해서 더 능동적이고 협조적이고, 연약한 이웃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협조적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 이름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이분의 삶 속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이, 우리의 목을 타게 했던 갈증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살아온 시간보다 어떤 분은 남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기적,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뀐 이 기적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들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오전보다는 오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보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깊게 살펴가면서 남은 생애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답니다. 나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랍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뭔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갈증이 말씀을 듣고 보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건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다가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갈증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갈증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펼치시사 특별한 만남을 도하심으로 갈증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약속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허락된 축복된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 목이 말라 정말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피곤한 영혼도 있겠고 또 삶의 문이 닫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으며 점점 나이가 들어 젊을 때 같지 않고 육체가 짐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형태의 갈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허락된 축복의 시간들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기적을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